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코코비치나 데이토나 비치에 가면 심심치 않게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파도에 밀려 올라오는 썩은 물고기 하나를 놓고 수많은 갈매기 떼가 서로 먹겠다고 꼭꼭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소수 병든 갈매기들과 약한 갈매기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동참하여 싸웁니다. 물론 미물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더 이상 해변가에서 햇볕을 쬐이고 있는 갈매기 떼들이 아름답거나 평화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고기 하나만 나타나면 그 본색들이 다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미물 세계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예외 없이 전국에 걸쳐 인간 세계에서도 연출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의 문을 연 거의 모든 월마트 스토어에서 그리고 타겟과 베스트바이와 메이시 백화점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개 남지 않은 TV와 엑스박스와 태블릿을 놓고 레슬링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몇 푼 안 되는 토스터와 블렌더와 타월을 놓고 주먹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쇼핑을 마친 한 고객이 말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워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두 여자가 주먹질을 하다가 한 여자가 테이저건을 쏘는 모습이 비디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011년에는 엑스박스를 놓고 경쟁하는 쇼핑객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이 기록되었었는데 내년에는 권총으로 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고객이 또 말합니다. 저는 오늘보다 더 인간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물건 하나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서로 갖겠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가게들이 문을 열자마자 먼저 들어가려고 뛰어가고 쇄도하는 무리들에게 밟혀서 세 명이나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인간이 바닥에 떨어져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Thanksgiving Day는 온 가족이 부모님 집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풋볼을 보고 카드놀이를 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가게 종업원들도 하루를 쉬며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말 그대로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금요일에 Thanksgiving Day 다음 날 그것도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 시간이 점점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금요일 아침 6시로, 그 다음에는 5시로, 그 다음에는 4시로 옮겨지더니 급기야는 자정 밤 12시로 옮겨졌고 2012년에는 Thanksgiving Day 당일 저녁 8시로 프라이데이가, Black Friday가 옮겨졌습니다. 올해의 Toys R Us와 같은 가게는 8시가 아니라 오후 6시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게들이 Thanksgiving Day 6시부터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전국 매장에 100만 명이나 되는 총 직원의 71%나 되는 인력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Thanksgiving Day는 더 이상 Thanksgiving Day가 아닌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비규환의 쇼핑 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마땅히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들 대다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변가에 있는 갈매기 떼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nksgiving Day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날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썩은 물고기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몇 시간 전서부터 가게에 가서 줄을 서고 가게로 쇄도하여 들어가고 몸싸움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랙 프라이데이만 되면 무리들과 함께 가게로 쇄도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더라도 주말이 되면 쇼핑몰 주위를 맴도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매주 매달 사야 하고 무엇인가 축적하는 데서 기쁨과 평강을 찾는 사람들,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참 생명을 찾고 풍성한 삶을 찾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나와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존경하는 랍비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유산 상속 분쟁에 개입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대부분 성경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은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크리스천의 양심을 걸고 세상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 정치정의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교회 정관 갖기 운동, 도덕 재무장 운동 등등 수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운동하는 일에 그런 일에 개입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고 주어진 자원을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먼저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는 타락했고 도덕은 문란했고 경제정의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정화운동을 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윤리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외적인 증상을 가지고 열을 내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일, 다시 얘기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유산 분쟁 문제의 근원을 아셨기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모든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탐하는 욕심이 너를 침입하려고 하고 너를 압도하려고 할 때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방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유산을 얼만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데 있지 않고 너의 탐심에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참 생명을 얻는 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싸운다면 이것을 놓고 싸워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형제와 물질에 대한 분쟁에 휩싸일 때 형제를 교회 밖에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정의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에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성령 안에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썩어 없어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은 조용히 포기합니다. 그거 갖고 형제끼리 싸우고 아우성 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시지 않고 대신 한 부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넉넉한 소유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소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물에 빠져 죽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도움을 구하는 자만이 구명밧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농사를 잘 지어서 수출이 풍성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그의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그의 근면함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려고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미래를 미리 예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인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농부는 많은 농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어리석은 자여.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어와 원어 번역을 보면 너 어리석은 자여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십니다. 오늘 밤에 죽을 거라고. 그리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정작 너는 누리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헛수고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하여 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럽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들도 칭찬하시기는커녕 너 어리석은 자여 꾸짖으시고 더 치명적으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이제는 전원주택도 마련하고 시골에 과수원도 사놓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있고 주식도 꽤 있어서 죽을 때까지 큰 걱정 없이 즐겁게 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농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운전자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로서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도 도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길지 모르는 지극히 불투명한 지상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삶인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부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운전자이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농부를 어리석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농부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에 기록된 농부의 독백을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합니다.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들은 안중에 전혀 없었기에 아무리 많은 곡식과 물건이 있어서도 남에게 나눈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매년 더 큰 풍작을 거두는 그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을 헐고 수백억을 들여서 새 예배당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 부자의 삶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보았듯이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서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런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농부의 문제는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었다고 믿었기에 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주위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본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것을 알기에 자신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부요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넘쳐 흘러서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사금이 30파운드였을 때 월 생활비 20파운드를 빼고 2파운드를 남에게 주었습니다. 수입이 60파운드, 90파운드, 120파운드로 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로 살면서 나머지를 모두 남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영국 국세청에서 그의 세금 보고를 보고 수상쩍게 여겨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산 보고를 하면서 빠뜨린 게 있으면 추가하라고 점잖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누구에게나 알려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 저명 인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리가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레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가진 귀중품이라고는 런던에 있는 은수저 두 개 그리고 브리스톨에 있는 은수저 두 개뿐이라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귀중품이고 내 주위에 빵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한 나는 더 이상 아무 귀중품도 더 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칼빈주의를 믿는 수많은 같은 케임브리지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온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지만,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꾸짖었지만, 웨슬레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후 심판이 없다면 이 농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 심판이 있기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의 유일한 목표는 지금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배에 들어갈 음식, 등에 걸칠 옷, 몸뚱이가 들어갈 집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계획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전제하에 세운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할 뿐 아니라 소유에 넉넉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삼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을 찾아서 주님에게 왔지만은 주님이 내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슬픈 기색을 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 잘 압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한마디로 100%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에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를 나누지 않았기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오늘 말씀이 암시하듯이 우리는 부를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론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보면 부는 지극히 위험한 것을 봅니다. 부는 종종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은 다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 실제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서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난하면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놀러 다니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재물에 해당하는 표현의 원어는 매먼입니다. 매먼은 재물보다 큰 개념입니다. 돈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 이디엄을 잘 아는데 미워한다는 얘기는 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교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오랜 세월 지나지만은 왜 생명을 얻지 못하는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왜 평생 성화되지 않고 베이비 크리스천으로 남아서 세속적인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그 이유는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시편 24편 50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시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물질 사용하지 않고 요한 웨슬레와 같이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 스위스 본부에서 앞에서 조깅을 하다가 그 윈도우에 있는 조깅 팬츠가 하나 마음에 들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 샀습니다. 그 집에 갔다가 다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헌금해서 내가 선교사라고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가? 가서 도로 바꿨습니다. 마바 돈이라는 분, 강의를 많이 다니고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돈 한 푼도 자기 계정에 들어오지 않고 전부 다른 데로 가게 돼 있고 자기는 자기가 어디 가서 강연했을 때 그 사례비, 적게 되는 사례비, 자기 남편이 국민학교 교사인데 남편이 받는 월급 그거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좋은 스테레오 시스템 사지 못하고 제일 싸구려 포터블 하나 사갖고 그걸 사갖고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내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사는 것은 바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Fool! 어리석은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늘 기억하며 주님 나라와 그 의를 늘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소욕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본인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먹으라고 내 말씀을 먹고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 풍성한 삶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엉뚱한 데서 생명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갖고 있는 소유물에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매번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세상에 쥐새끼들이 쫙 다니는데 그 쥐새끼들과 똑같이 가서 나도 그것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아우성을 치고 아비규환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도대체 세상과 분별된 삶의 모습이 뭔지 자신에게 한번 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거짓말합니다. TV를 볼 때마다, 인터넷을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온갖 방법으로 현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당신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당신 삶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에게만 눈을 고정하면 그러한 거짓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주님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일주일에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도 생전하지 않고 살기에 그런 것들에 정신없이 넘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기껏 하는 얘기라고는, 그것은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라고, 목사님은 구석기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 격언에 옛날서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다고. 그러한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그 짓 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촉한 줄로 알고 삽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삶이 없으면 참 생명이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55장 말씀 1절서부터 3절 초반부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뇌리에 쟁쟁 울리는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고, 돈을 지불하고 있냐고, 그리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고, 땀을 흘리냐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지 왜 바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 왜 미국에 와서 사십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영주권 따기도 힘들고, 그래 봐야 미국에서 대접받고 살지도 못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들 많이 하고 살고, 또 설령 공부해서 PhD를 해도 언어 장벽 때문에 100% 인정 잘 받지 못하고 사는데 왜 미국에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American Dream으로 미국에 왔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American Dream이 천국에 대한 Dream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려고 애쓰기 이전에 천국 시민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참으로 복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